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예배 순서 맞은편을 보시면은 지난 4주 동안 주일 설교에 근거한 네 가지 기도 제목들, 절기에 따른 기도 제목,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른 기도 제목 등등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래에는 다른 기도 제목들 때문에 한동안 주보에 올리지 않았지만 교회 창립 후 몇 년 동안 매주 주보에 올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올리건 올리지 않건 많은 성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구제와 전도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되시고 우리에게 결단과 노력과 투지와 인내심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조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 이전에 성령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기억하고 가슴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며 특별히 우리는 왜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지 묵상함으로써 우리 2019년에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삶 살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전에 맺지 못했던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는 겁니다.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는 많은 신비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아버지의 영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진리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듯이 삼위일체의 진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유한한 머리와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처럼 무지몽매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인격체이시기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셨고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마리아를 수태하게 하시고 예수님 세례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게 하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에게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임했고 임했다가 떠날 수 있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구약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종 자유자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믿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의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정신 나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하신 것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 이거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제정신으로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현재 이루어갈 수도 없고 나중에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체이시기에 우리를 로봇과 같이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거부하는 만큼 세상의 영이 대신 역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대신 세상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장단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고 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현재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것 모두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22절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관한 짧은 말씀입니다. 그 요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요지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쫓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spirit 할 때 S가 capital 대문자 S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소문자 S입니다. 근데 대문자 스피릿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문자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정의상 그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의 협의의 의미로 우리를 도덕 윤리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이론적으로만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 하지 않고 바울은 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예입니다. 참 아름답지 못하고 어글리한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형식이 있습니다. 전체가 A and B because C 하는 겁니다. A and B because C. 먼저 A,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B, 새 사람답게 살아라. C,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근거, 이유, 목적 때문이니라.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버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파지티브한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니라. 26절 분노에서 죄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29절을 보시면은 더러운 말을 말고 비 선한 말을 하라. 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말라. 여기는 비가 빠져 있습니다. C.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심판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봉하시고 도장을 꽉 찍으셨다. 이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모든 악을 토하는 삶을 버리고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니라.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이것을 놓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음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성령의 불을 붙여놓으셔갖고 너희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사단이 딱 들어와서 성령의 불을 딱 끌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그럴 때 성령의 불을 끄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기쁨이 없이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고 즐겁게 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잘 믿고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첫 설교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외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산다. 그 얘기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서 다 소멸된 너희 조상들과 같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조금 아까는 성령에 불 끄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회방하건 모르고 회방하건 회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타락해 왔는데 오늘날은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30절의 표현은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천사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 믿음이 순수했을 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근심케 하다는 말의 의미, 화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 실망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다, 그래서 마음 쓰리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근심한다 그럴 때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이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근심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시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구습을 쫓아 옛사람으로 계속 살 때, 주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할 때, 예전 사단의 자녀 때와 같이 옛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근심시킵니다. 수많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가? 첫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왜?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니라 하시면서 율법들을 쫙 주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성령이라는 말, 영어 표현이 The Holy Spirit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원천적인, 근본적인, 필수적인, 치명적인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쓰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 표현을 쓰면은 그 사람을 카테고리로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다른 것과 구별하는 라벨이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자신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도건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거룩에는 우리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입술의 거룩도 포함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입술의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충고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상스러운 말, 누추한 농담, 음담패설 하지 않습니다. 썬데이 서울 같은 주간지에 실리는 내용들, 연예인들, 유명인사들, 부끄러운 사생활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침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이야기한다면 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여기 29절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니 남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왜 누추한 얘기를 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역 예배 끝난 후 친교 시간에 주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주일 예배 끝난 후 자녀들과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많은 교회를 보면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친교 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왜? 생명과 축복의 진리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세상령이 충만해서 부질없는 이야기로 끝마치기 때문에 예배 후 매주 떡대기를 하지만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 여러분 뇌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따발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따발총으로 나온 게 그 사람 마음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겁니다.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이게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 보고 읽는 것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곱게 늙고 교양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경은 생전 읽지 않고 셰익스피어를 읽고 아니면 삼류소설을 읽고 각종 취미활동들 하고 각종 비디오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적으로는 나이스한 분들입니다. 세계 일주 여행기는 부지런히 읽는데 예수님의 전도 여행기, 복음서 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 사도행전 읽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이 교회에 쓴 편지들, 서신서 읽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적극적이지만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올해 성경 일독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시면은 보고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 1년 내내 뭐 했냐? 예, 이 비디오 보고 저 영화 보고 여기 가서 쇼핑하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거룩한 삶 살지 않을 때, 세상과 분별된 삶 살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정결치 못한 것, 경건치 못한 그러한 삶 살 때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경건한 것, 부정한 것,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사랑이 없을 때.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부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그 배경이 되는 거룩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룩.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사랑의 하나님 닮아서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어서 분노할 때. 이웃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딱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바울이 오늘 말씀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분을 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감히 하나님께 분노한 죄였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또 온유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유리하는 삶, 방랑하는 삶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첫 다섯 권 모세오경을 쓴 모세 99.999999% 주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한 번 화를 낸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대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가슴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마 우리들 절대 다수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인하여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주신 입으로 혀로 수많은 사람들 바보라 그러고 저 인간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 안에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때 거기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아무리 분노하게 했어도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면에서 연약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면은 곧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회개 안 했어도 남이 그 얘기를 해주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 분노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그 사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영의 눈이 맑고 밝지 못해서 남의 결함만 보이고 자신의 결함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가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천적인 속성, 진리. 두 번째, 사랑. 거룩과 사랑.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남 사랑하지 못할 때 근심시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을 근심시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것, 남을 기만하는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속이면 성령을 속였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엄청난 부분을 헌금을 했는데 너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다고 합니다. 아내 삽비라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터벅터벅 들어왔을 때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 이것뿐이니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러자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혐오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좀 들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혐오스럽게 들리는 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출발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가혹하게 처벌하셨는가?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진실, 진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에는 거짓,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 출발할 때서부터 조그마한 누룩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밀가루 반죽 전체에 다 퍼져서 전체를 다 타락시키기 때문에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십일조를 하지 못하면 마음에 주신 대로 헌금하면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 저 믿음이 없어서 저 십일조 못합니다. 그리고 월정 헌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저 요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이 없대는데.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 간에 없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모르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이 짓지 않는 사람,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어 표현으로 stay put 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 잘 있고 누가 나를 부르면은 가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만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면 거기 왜 갔어요? 근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남의 얘기를 하게 돼요. 남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해갖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게 됩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리,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진실을 얘기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진실, 진리를 얘기하는데 똑바른 얘기만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 사람이 우유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저 사람이 지금 형편과처지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 있었을 때 한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 있는데 계속 TV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전도사님 좀 제발 얘기 좀 해갖고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서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이 TV 보고 싶어서 이거 보고 있겠습니까? 공부가 워낙 안 돼갖고 할 수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오만 가지를 다 하는데 사랑의 띠로 띠띠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 이것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것, 말하는 것 점검해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으니 거짓된 혀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남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얘기해갖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두 사람이 반목하는 사이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은 당사자한테 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젊은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면은 나이가 많은 분이 가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자녀들에게 아빠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 잘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일체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잘 합니다. 나이가 65세가 됐는데도 헛짓할 때가 이렇게 많다 하고. 제가 처음에 대학원 마치고 대학교 가서 가르칠 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 가르치면 모르는 게 많은데 학생들이 물어볼까 봐 겁이 나는데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박사학위만 마쳤지 아는 게 별로 없다. 나한테 물어봐도 좋은데 모르면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밤새 공부해 갖고 와서 가르쳐주겠다. 마음이 편합니다. 목사 들어오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이거 목사는 됐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없어요. 아예 선포합니다. 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함의 자유 우리 모두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영의 눈과 귀가 어둡고 딱딱해서 진리를 잘 보지 못해서 실수하고 알고도 실수하고 고의적으로도 실수하고 그러나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면 어떻게 되나. 성령이 여전히 내주하시지만은 어디 떠나지 않으시지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과 무한정 영원히 씨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끝까지 분노하게 하고 근심시켰을 때 구루터기만 남겨두시고 당분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 빼놓고. 성령을 계속 금신시키시면은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멀게 됩니다.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기에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스터디 바이블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또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당연히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공간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전체를 지배하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말을 듣지 않게 저 구석방에다 처박아놓으면 빈 공간에는 이 진공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5, 6절을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쫓겨간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 충만하다가 주님 믿고 세상 영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악령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든지 세상 신이 있든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든지 세상 신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인간 메스터를 섬기며 무거운 짐을 지고 불의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없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 능력,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없이 자신의 짧은 지식과 능력, 힘 투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능력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일 좀 하는 것 같고 피곤하다고 나 쉬어야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100% 자기 노력으로 살았기에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왜? 밤새 놓을 때 보면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우리 교회 섬겨봐야 뭐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섬기십니까? 대부분 사람들 하루 나와서 잠시 섬기다 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영혼은 늘 맑고 밝고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근심시키면은 우리의 능력이 무능력으로 변합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순식간에 죽였지만은 성령이 떠나시니까 들릴라에게 속고 눈이 빠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때 말씀 읽으면은 힘이 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제깍제깍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말씀과 기도가 아무 힘이 없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오는데 또 아이고 시간 됐구나 가야지 한다면은 크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근심하시지만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대로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셨기 때문에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70번씩 7번 완벽한 490번이라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믿고도 평생 죄 짓고 사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구원을 완성할 죄인인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그렇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자꾸 슬금슬금 멀어지고 주님이 냉랭해지고 거꾸로 간다고 느끼는 분들 없으십니까? 예배에 큰 관심이 없어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재미가 없어지는 분은 없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없습니까? 성령을 근심시켰던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죄,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삶,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죄에 토해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화해하실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강권하실 때 뿌리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두벅두벅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기쁘게 하시는 삶, 삶으로서 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거짓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백성으로 무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